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G7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한편 정상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선언한 핵 보유국으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G7 국가들과 분명히 하고 국가 간 공조를 통해 대북 포위망 강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의 착실한 이행을 G7 국가들과 거듭 확인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북한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지난 8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실험장에서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난 5일 중앙통제소 인근에서 발견된 차량도 없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쪽과 남쪽 갱도에서는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장비를 비롯해 적은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서쪽 갱도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8로스는 이러한 제한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고 밝혀 여전히 5차 핵실험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 대원 3천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1일 행한 연설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처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은 ISIL을 폄하하는 다에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터키가 ISIL을 지원해왔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이 주도하는 ISIL 격퇴작전에 합류했지만 ISIL 대원들이 터키 국경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남중국해 내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근접 항해를 실시하자 중국이 전투기 출격으로 맞섰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0일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윌리엄 P. 로렌스호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서 12해리 이내로 근접 항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벌이는 이른바 항해의 자유작전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과도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인이 이 같은 활동이 방어 목적의 시설이 들어선 섬 지역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들이 11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협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하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앞서 파리에서 개최됐던 회담은 불만족스러웠다며 베를린 회담에서는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또 지난해 벨라루스에서 합의된 이른바 민스크 휴전협정이 사문화될 경우 갈등은 다시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목표는 동방 정교회의 부활절 기간에 휴전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2일 개최되는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부정부패는 발전의 적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부유국가들이 부패 관행에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의 목표는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남극과 북극에 눈이 녹아내리고 눈이 내리던 지역에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고 이상기후로 재난이 자주 반복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과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산성화가 진행되는데요. 바다가 산성화되면 산호초나 동물 플랑크톤의 뼈대가 되는 탄산칼슘이 녹아내려서 산호초들이 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산호초가 폐사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스트레일리아 제임스 쿡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요. 건강한 산호초와 그렇지 않은 산호초의 자리돔을 놓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건강하지 못한 산호초와 함께 있던 자리돔은 청각과 후각이 상실되고요. 방향 감각마저 상실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물 위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운 거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더 이상 이 물고기들처럼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5월 12일 목요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평안남북도는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도 12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1에서 20도, 함흥 11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입니다. I won't give up.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a watch in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Yeah,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still looking up. Well, I won't give up.
No, I'm not giving up.
God knows I'm tough.
I am tough.
He knows.
I am tough.
We got a lot to learn.
We are tough.
God knows we're worth it.
And we're worth it.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 생존자들이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곳곳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이 시간 현재 최소한 75명이 숨졌습니다. ISIL 합류를 목적으로 시리아로 향하려던 호주인 5명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벌어졌고요. 또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간다 안 간다 말이 참 많았는데,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계획 확정이 됐군요.
예,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차례로 떨어뜨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죠.
네.
예, 미국의 원폭 투하가 이 전범 국가인 일본의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또 수많은 연합군 장병들의 인명피해를 막긴 했지만 또 많은 민간이 희생자를 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종전 후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이 히로시마나 이 나가사키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이달 말에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을 두고 이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백악관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확실히 밝혔고요. 또 일본 정부도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 내부에서는 이 과거사를 들춰낼수록 같은 기간 동안에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 각 지역에서 했던 일본의 압제가 부각될 걸로 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원폭 희생자들이 남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히로시마 현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한 예로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인 올해 79살의 게이코 오그라라는 할머니는요, 이 죽기 전에 미국 대통령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다면서 이 사과를 바라는 건 아니고 다만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땅을 밟고 서서 희생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오그라 할머니는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을 당시에 겨우 8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방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네.
자, 히로시마 방문 참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문 소식이 발표되자 이 민주당 쪽에서 먼저 환영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 의원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화요일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 타카노 의원은 일본계인데요. 지난달에도 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 등 아시아계로 구성된 아시안 태평양 코커스 소속의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이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다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이나 공화당 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덜 나온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밋 롬니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사과라면서 비난했다가 역공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자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에도 아직까지 공화당 쪽으로부터는 별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이 부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그 히로시마 방문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예, 일각에서는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거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고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 압력을 더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원자폭탄 투하 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이 북한의 핵 개발 의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에 체결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2차 대전 종군 위안부 합의가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 결정에 탄력을 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은 화요일 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보낸 기고문을 보도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이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가 이 불안한 점이 있긴 하지만 사과와 용서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셔먼 전 차관이 이 기고문을 통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쉬웠을 거라고 밝힌 점입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과거 이제 일본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 외교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념에 따른 결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원폭 투하 결정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와이 진주만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수요일 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진주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기습 공격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미국도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건데요.
네.
예, 아베 신조 총리의 진주만 방문설과 관련해서 예,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러나 예, 정부가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검토한 일이 없다면서 일단은 이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또다시 폭탄 공격이 발생했군요.
네, 수요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이 시간 현재 최소한 75명이 숨졌습니다. 이 AP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바그다드 동부 시아파 집단 거주지인 사드르시의 한 시장에서 이 아침에 폭발물을 적재한 승용차가 폭발했는데요. 시장에 인파가 붐비던 시간에 사건이 발생해서 최소한 60여 명이 숨지고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또 같은 날 오후에 바그다드 북서쪽 지역 한 경찰서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그다드 북부 순위파 밀집 지역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나요?
아직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이 일대에서 비슷한 형태의 공격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ISIL 공격은 특히 시아파 거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ISIL에 합류하려던 호주인들이 밀항을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호주인 5명의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 ISIL에 합류할 목적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수요일 이 호주 사법 당국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이 호주 최북단에서 길이 7m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로 가려다가 체포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이들은 이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항공편으로 최종 목적지 시리아로 향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미 그 이 사람들이 ISIL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당국이 예, 주의 깊게 지켜보던 사람들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무사 세란토니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의 경우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하드, 이 성전에 참여할 걸 다른 사람들에게 독려한 이 강경파로 확인됐고요. 이 세란토니오는 지난 2014년에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에 멜버른으로 추방된 사람입니다.
네. 자, 호주 경찰의 발빠른 대처가 자국 출신 테러분자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호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셰인 베튼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주목 대상이었던 데다가 여권까지 취소된 사람들이 호주를 출발해서 시리아로 가려 한 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고요. 닐 거겐 호주 연방경찰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 테러 조직에 매우 헌신적인 열성적인 사람들이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관련 소식인데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개시 여부를 놓고 수요일 상원에서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찬성이 다수면 곧바로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요. 대법원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브라질 상원 의원 81명 가운데 약 50명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서 호세프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정지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대법원이 맡게 될 탄핵 심판은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 요청이 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브라질 상원은 최종 탄핵 투표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자, 앞서 이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요?
예, 호세 에두아르도 카라도조 브라질 법무장관이 이 탄핵 절차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예, 하원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고요. 상원에서 지금 탄핵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몰린 이유는 뭘까요?
예,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2014년 대통령 재선 선거 운동 당시에 회계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비인가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에 기초하는데요. 이게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브라질에서 계속된 경기 불황 또 부패 등에 대한 이 대중의 분노가 치솟은 상황이어서 호세프 대통령이 결국은 직위를 잃게 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자, 호세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이 대법원의 탄핵 심판 개시와 함께 자신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현지 언론 그리고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호세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 측근들에게 대통령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질 상원 표결로 탄핵 심판이 열려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 호세프 대통령 측은 탄핵의 위법성을 끝까지 따질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부 측의 변호인을 맡게 될 이 카라도조 법무장관은 호세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이후에도 법정 투쟁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열린 경선 결과 먼저 살펴보고요. 미네소타주에서 열리고 있는 테러 관련 재판 소식에 이어서 음속에 가까운 초고속 열차 개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예비 선거가 열렸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51% 지지율을 보이면서 36%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15% 격차로 눌렀습니다.
네. 자, 앞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측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차이가 한 4%포인트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자, 예상보다는 이 최종 결과 격차가 더 크게 났군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화요일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경선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날 승리 연설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올 대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our message to the Democratic delegates who will be assembling in Philadelphia.
네. 클린턴 후보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만은 의견이 일치한다고 샌더스 후보는 말했는데요. 바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쳐야 한다는 점이란 겁니다.
네. 자, 미국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의원을 몇 명이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자, 이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대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민주당은 승리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클린턴 후보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패하긴 했지만 대의원 수를 늘렸습니다. 아, 샌더스 후보는 화요일 대의원 16명을 얻었고요. 클린턴 후보는 11명을 추가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이제 대의원 2,383명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는 훨씬 앞서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슈퍼 대의원을 포함해서 현재 필요한 대의원의 94%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슈퍼 대의원은 전현직 의원이나 주지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그 주의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은 5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샌더스 후보가 이기려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80%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죠.
네. 자, 샌더스 후보가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제도를 비판해 왔는데 슈퍼 대의원을 제외하고 일반 대의원 수만 따지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두 후보 간의 대의원 격차가 300명 정도로 줄어들긴 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 일반 대의원 수에서 이 클린턴 후보보다 앞서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 또한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 자신이 승리한 주에 속하는 슈퍼 대의원들은 이미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슈퍼 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꾼 예가 있나요?
네. 2008년 민주당 경선 때 그랬는데요. 이 경선 초기에는 많은 슈퍼 대의원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지만 나중에 바락 오바마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이 오바마 후보 쪽으로 슈퍼 대의원들이 돌아섰습니다. 샌더스 후보 측은 11월 본선거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 더 큰 격차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화당 경선 결과 살펴볼까요?
네.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화요일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고요. 이 트럼프 후보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 투표용지에는 다른 후보들 이름도 여전히 올라가 있었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77%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고요. 네브라스카주에서도 61%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네, 자, 널리 예상됐던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후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이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승리에 대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11월 본선거에서도 이 두 주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주요 경합주 세 곳에서 이 두 후보가 팽팽한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 결과 살펴봤고요. 다음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5월 17일에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리고요. 중서부 켄터키주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샌더스 후보가 다음 주에 오리건주와 켄터키주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테러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죠.
네, 소말리아계 미국인 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014년 이후 ISIL 시리아 지부에 가담하기 위해 모의한 혐의로 미네소타 주민 9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은 이미 이 ISIL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의한 혐의에 대해서 이 유죄를 시인했는데요. 이들은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이번에 재판을 받는 거죠.
네. 자, 용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모하메드 파라와 굴레드 오마르, 압디라만 다우드 이렇게 3명인데요. 모두 20대 청년이고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ISIL의 이 선전 동영상을 보고 동화됐다고 하는데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이 여러 차례 만나서 ISIL 시리아 지부에 가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이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세 사람은 테러 단체를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 3명이 미국 밖에서 살인 행위를 저지르려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FBI가 이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체포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FBI가 수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4년이었는데요. 일부 미네소타 주민이 시리아에 있는 ISIL에 가담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2014년 11월에 이 미네소타주 담당 연방검찰이 미네소타 주민 2명에게 ISIL에 가담하기 위해서 모의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시리아로 떠난 뒤였고요. 이 나머지 한 명이 2014년 5월에 미니아폴리스 공항에서 터키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 뒤에 이 수사에 가속도가 붙게 됐고요. 1년 넘는 수사 끝에 2015년 12월까지 모두 9명을 체포한 겁니다.
네. 자,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화요일에 이 배심원 선정 작업이 끝났고 수요일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끝나려면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세 명이 모두 미네소타 주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네소타주가 소말리아 주민이 많은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미니아폴리스는 미국에서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소말리아계 인구가 뭐 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1990년대 이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탈환한 이 난민 출신이고요. 미국의 난민 수용 계획을 통해서 미네소타주에 정착했습니다. 2007년 이후 10명이 넘는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이 소말리아나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했는데요. 참고로 그동안 미국에서는 80명이 ISIL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요즘에는 사람이 직접 운행하지 않아도 이 직접 운행이 가능한 무인 비행기라든가 무인 자동차 같은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거의 음속에 가까운 초고속 열차가 개발 중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관련 업체가 기술 특허를 낸 데 이어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히면서 음속 열차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 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곳인 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사가 8천만 달러의 새로운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업체들을 인식한 듯 이름도 이 하이퍼루프1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수요일 미국 서부 네바다주 사막에서 기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 음속 열차라고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얼마나 빠릅니까?
네, 하이퍼루프1에 따르면 새 기술을 적용한 열차는 시속 1207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이 공기 중에서 소리가 움직이는 속도인 음속이 시속 1225km니까 뭐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속 열차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평양에서 함흥까지 거리가 이 국도로 약 300km, 자동차로 이 3시간 반은 달려야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음속 열차를 이용하면 이 거리를 15분 만에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 평양에서 서울까지 195km 거리도 10분 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네, 평양에서 함흥까지 15분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옆 동네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기존 그 철도의 최고 속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세계 고속철도 중 가장 빠른 일본의 그 신칸센이 지난해 새 열차의 시험 주행에서 시속 603km의 이 최고 속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열차의 이 실제 운행 속도는 최고 시속 500km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추진 중인 이 음속 열차는 기존의 최고 속도 열차보다 두 배 정도 더 빠른 거죠.
네. 자, 어떻게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할까요?
네. 이 기존 열차는 철로 위를 달리는데요. 하지만 이 하이퍼루프 기술은 진공에 가까운 튜브, 그러니까 이 원통형 관안을 기차가 이동합니다. 자력으로 이 열차를 띄어서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인 뒤에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건데요. 하이퍼루프1은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완전한 시스템에 실험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미 음속 열차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실화까지는 시간과 자금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쯤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될까요?
뭐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이 무인 운행 차량처럼 아직은 기술을 현실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용화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련 규제도 마련돼야 하고요. 또 열차와 열차가 통과할 이 튜브 건설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615km 구간을 건설하는데 약 6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개발사들은 이런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어디에 건설할 계획인가요?
네, 뭐 지하철처럼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새로 땅을 파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하고요. 기존의 철로 위나 고속도로 위에 건설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기술을 이용한 음속열차는 이 승객 이동만이 아니고요. 물품 수송면에서도 새 장을 열 전망입니다.
네. 자,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한데 혹시 사고 위험이라든가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습니까?
네, 먼저 이 사람이 음속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걸 보면 그 점은 안심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좁은 관안을 통과하기 때문에 다른 열차와 부딪힐 위험도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열차가 멈출 경우 과연 승객들이 어디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하이퍼루프 1 말고도 그러니까 합쳐서 총 3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속 열차 개발에 뛰어든 업체 두 업체가 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이퍼루프 1의 바뀌기 전 이름인 HTT와 비슷한 HTI, SkyTrain이 있는데요. 서로 더 나은 기술임을 강조하면서 자금 유치와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루프 1이 가장 공격적인데요. 이 하이퍼루프 1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씨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 씨는 민간 우주선 회사인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자 이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한데요. 하이퍼루프 1의 이 초기 개념도 이 머스크 씨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흔히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역사상 최초로 무슬림 시장이 탄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앞으로 4년간 런던을 이끌게 된 사디크 칸 신임 런던 시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ank you, London. London is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지난 5월 5일 영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런던 시장으로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사디스 칸 후보가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 소속의 사디크 칸 후보는 이번 런던 시장 선거에서 57%라는 높은 득표율로 여당 후보를 거뜬히 누르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런던은 유럽 국가 수도 가운데서는 최초로 무슬림 시장을 탄생시킨 도시가 됐습니다.
파키스탄계 무슬림 이민자의 아들
사디스 칸 신임 런던 시장은 1970년생으로 올해 45살입니다. 런던에서 파키스탄계 무슬림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칸 시장의 부모는 아들 7에 딸 하나, 모두 8명의 자녀를 뒀고요. 칸 시장은 그 가운데 다섯째 아입니다. 칸 시장의 조부모는 1947년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을 했을 때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고요. 칸 시장의 부모는 칸 시장이 태어나기 직전에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You know,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my late dad today.
네, 칸 시장은 이 당선 소감에서 자꾸 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는데요. 칸 시장의 아버지는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버스 운전사로 일한 성실한 가장이었고요. 칸 시장의 어머니도 집에서 재봉일을 하면서 살림을 도왔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칸 시장도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은 물론이고 이 여름방학 때는 건축 현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요. 칸 시장의 가족은 그렇게 번 돈의 일부를 꾸준히 파키스탄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를 꿈꾸던 소년, 변호사가 되다.
사디크 칸 시장은 치과 의사가 될 생각에 중고등학생 때는 특히 수학과 과학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논리적이고 논쟁을 잘한다는 한 선생님의 조언과 미국의 유명한 법정 드라마에 매료돼서 진로를 바꿔서 노스 런던 대학교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합니다. 실제로 칸 시장은 15살 때 이미 노동당에 가입할 정도로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에 칸 시장은 4년 내내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길포드 법률대학원까지 마친 후에 1994년 당시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던 로이즈 크리스찬 밑에서 수습 변호사로 법조계 일을 시작합니다. 당시 주로 인권과 노동 관련 일을 많이 다뤘는데요. 그리고 불과 3년 후에 약관 27의 나이에 회사 지분을 얻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칸 크리스찬 합동 법률 사무소까지 엽니다. 이 무렵 역시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 변호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칸 시장의 아내인 사디아 아흐메드의 아버지 역시 버스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현재 칸 시장과 사디아 사이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또 한 차례 변신.
사디크 칸 시장은 2005년에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입법 활동을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8년 고든 브라운 총리 당시에 사회부 차관에 이어서 2009년 교통부 차관 등에 발탁되면서 이 무슬림 출신으로서 영국 내각에 진출한 최초의 인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데이비 캐머런 현 총리의 보수당에게 패하는데요. 하지만 칸 시장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2015년 총선에서도 성공해 3선 의원이 됐는데요. 이후 노동당의 예비 내각에서 법무장관, 런던 장관 등을 맡으면서 노동당의 비중 있는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예비내각은 영국 정치의 독특한 제도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야당이 집권당이 될 경우를 대비해 임시로 꾸린 내각 조직을 말합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 탄생.
사디크 칸 시장은 지난해 런던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노동당의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했는데요. 칸 시장은 최종 경선에서 59%를 얻어서 41% 지지를 얻는 데 그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노동당의 후보로 뽑혔습니다.
An affordable home and a comfortable commute you can afford. More jobs with better pay.
칸 시장은 대중교통과 공공주택 문제 등 이 민생고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민심을 얻어 런던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영국의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칸 시장을 온건하고 실용적인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은 칸 시장이 2013년 의정 활동을 할 당시에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했는데요.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이슬람 지도자는 사디크 칸은 이제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Back then, I never dreamt. That someone like me could be elected as mayor of London. And I want to say,
칸 시장은 시장 당선 발표 직후 어릴 때 단 한 번도 자신 같은 사람이 런던 시장이 되리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런던 시장이 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런던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영국의 무슬림 상황.
현재 이슬람교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교세가 큰 종교입니다. 영국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현재 영국의 전체 무슬림 인구가 사상 처음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일부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무슬림이 다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디크 칸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57%, 약 130만 표를 얻었는데요. 이는 런던 지역 무슬림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현재 런던시의 인구가 약 850만 명으로 8명당 1명꼴로 무슬림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슬림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들이나 이슬람교에 대해 공포를 느끼거나 싫어하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증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디크 칸 시장이 영국 최초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과연 어떤 화합의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사디크 칸 신임 런던 시장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과속딱지 때문에 법정에 간 모양입니다. 제가 제이슨에게 법원에 간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묻자 제이슨은
The judge let me go with a slap on the wrist.
판사가 나에게 가벼운 벌칙만 부과했어.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이번에는 운이 정말 좋았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Today's expression is a slap, S-L-A-P, slap on the wrist, W-R-I-S-T,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is to get a light punishment for doing something wrong. A slap on the wrist
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손목을 한 대 철썩 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벼운 벌을 주다 혹은 경고하거나 꾸짖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과속딱지를 받았지만 판사가 가벼운 벌칙만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The judge let me go with a slap on the wrist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ou are so lucky that you only got a slap on the wrist for cheating on your test. You are so lucky that you only got a slap on the wrist for cheating on your test.
는 넌 운이 좋아. 시험에 부정 행위를 했는데도 가벼운 벌만 받았잖아.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Let's review. A slap on the wrist is to get a light punishment for doing something wrong. 가벼운 벌을 주다 혹은 경고하거나 꾸짖다.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전국적인 국회의원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3월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주도의 정부를 구성하는 등 최근 비약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와 소수 민족 지역 내 인권 침해,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 등입니다. 미얀마 새 정부는 이미 행동이나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에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이 지난 4월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자 다음 날 타라와디 법원은 정치 관련 혐의로 구금된 학생과 운동가 69명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중단하고 전원 석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틴초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언론인 5명을 포함해 63명의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분쟁 지역인 소수민족 거주 국경 지역에서 군부가 비전투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자행했다는 보고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전임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8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전국적인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군과 카친, 샨, 카렌, 라키네 지역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사이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키네주에 주로 거주하는 무국적 소수민족인 라힝야족은 특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내 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다른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서 당국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마을의 방문자 명단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임 정부는 약 2만 5천 명의 로힝야족이 출신 마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용히 노력했습니다. 새 정부 또한 라키네주 문제가 신설될 평화화해센터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보편적 권리를 증진하고 함께 전진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 미국은 미얀마의 역사적인 전환에 이바지할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는 미얀마 새 정부가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미국은 헌법과 법률을 개혁하고 소수민족들과 평화를 모색하며 라키네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처하는 미얀마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602-3825-55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